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웃사람과 관련해 설교하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흔히 이제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세 번에 걸친 대화로 정리가 되고요. 어제는 우리가 첫 번째 대화를 보았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떤 경우에 아내를 내버려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질문과 대답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줘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질문 던진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뭐 일단 질문하는 태도를 보면 원래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해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명령을 했느냐라고 반기를 드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틀렸단 말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반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반문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여지껏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버렸으면 그만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자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무언가 근거를 제시하고 싶고, 그러니까 모세가 주었던 율법을 근거 삼아서, 기준 삼아서 그게 설령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설령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범주 내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분들만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신자 세상이기는 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양반과 상놈이 따로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양반이나 상놈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 양반들이 되게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태어난 출신 자체가 다른데, 배운 게 다른데, 갖고 있는 돈이 다른데, 여지껏은 다 내가 상놈들한테 이것저것 다 시켜먹고 욕하고 발로 걷어차도 아무 소리를 안 했고, 그게 원래 당연히 양반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런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일상생활할 때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양반 상놈이 따로 구분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잘 안 돼서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모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대답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단 질문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이것만 질문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반 상놈 있는 것처럼 종과 노예들이 있거든요. 내가 노예 몇 대 좀 때렸기로서는 그게 그렇게 문제냐? 내가 그냥 마누라 좀 두들겼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냐? 내가 아예에게 좀 함부로 말했다고 그게 그렇게 문제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양반상노가 비슷한 거죠. 미국에서도 흑인들 이 인권을 어떻게든 회복시켜주자 뭐 이렇게 해서 운동할 때에 하나님의 애당초 창조할 때부터 흑인과 백인이 다른데 노아의 자식들 중에 저주받은 놈들이 다 흑인이 된 건데,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건데, 그거 우리가 좀 누리는 게,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들을 둘이 다 갖다 붙여서 뭐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 분은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옆에는 이웃을 향해서, 또 그가 나보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자일 때에, 제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서는 내가 그 이웃에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것을 조금 악하거나 부도덕하다 이런 꾸지람 안 듣고 합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들이대거나 제도를 들이대거나 역사와 전통을 들이대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뭐 지금도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뭐 수도가 서울이죠.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옮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대전으로 가든, 아니면 뭐 전주로 가든, 뭐 대구로 가든, 애당초 뭐 여기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처음부터 여기가 수도로 있었던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정해진 것이니까 옮기려고 하면 옮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옮길 수 없는 이유를 막 들이대죠. 왜 옮길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려면 역사도 들이대고 전통도 들이대고 현실적인 이유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이혼증서 쓰는 이야기를, 율법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그들의 검은 속내는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살던 것대로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안 당하고 그럴 수 있다, 네가 그런 권리가 있다 인정받았는데 굳이 이걸 내가 왜 뺏겨야 됩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준 거,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 내용이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안 주셨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규정을 허락하셨다, 인정을 예수님이 일단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려는 건그 다음이 나오죠. 8절 맨 뒤에 보시면 그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 갖고 있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다, 본래는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는 그 내용을 허락하셨지만 율법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처음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질서, 처음 하나님이 본래 갖고 있던 계획에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래와는 다른 율법의 질서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본래의 질서가 모세 율법의 질서로 바뀌게 되었는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만약에 엄마 속을 막 빡석이다가 학교도 안 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가출해서 그냥 불량 청소년들이랑 어울려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처음에 부모가 뭘 요구할까요? 너는 당장 들어와서 전교 1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들어와, 그러죠. 일단 집으로 들어와. 그럼 그 다음에 뭘 요구하나요? 일단 학교를 조금씩 가볼까? 가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가서 학교에 좀 나가서 출석이라도 해보자, 졸업이라도 해보자. 그러다가 애가 좀 졸업을 할 만하고 학교를 잘 출석하면 이제 그래도 진로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굳이 공부하고 싶지 않으면 네 취향에 맞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라도 좀 얘기를 해봐. 속마음은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거 해, 이러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죄질 상황이 자꾸만 악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본래의 질서, 창조 질서를 말씀하셔도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망한 인생 그러다 죽고 그냥 끝내버려라 이러고서는 팽개쳐버리신 게 아니라 이미 상황이 악화가 되었고 더 악화될 여지만 남아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아무리 순종해도 하나님 뜻에 원래의 뜻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방향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향하도록 그쪽으로 틀게끔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자 하는 게 그래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요 우리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본래의 창조 질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실 때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는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곧장 바뀝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심판받아서 생긴 질서예요. 그러면 죄지어서 곧장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관계로 뒤집어졌죠. 그럼 그 관계가 쭉 유지가 되었느냐? 아니에요. 모세 시대쯤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사람들이 아내를 막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더 많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하면 야 부인을 그렇게 갖다 버리면 어떻게 하니? 이혼 증서라도 써서 주고 갖다 버려라. 율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야 서로 어떻게 그냥 남편이 지배하고 아내가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되니 그거를 좀 회복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본래 질서로 올라가려면 야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원래 질서가 무엇인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받은 심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자꾸만 악화된 상황이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죄를 짓고 상황이 너무 심각해진 그 상황에서 여기에서 더 악화되지 말라고 여기서 더 죄 짓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라도 방향이라도 하나님 뜻을 향하게 틀게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죄를 지었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질서를 잡아보자. 여기서 한꺼번에 모든 걸 회복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틀자 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래서 신약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권면을 할 때 다른 교회 권면할 때 보면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제가 막 이런 이야기 입에 담으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교회답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냐면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죄들을 수없이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다 100% 완벽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라.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권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율법의 질서라도 좀 회복을 해봐라. 니네가 지금 율법도 안 지키는 그런 엉망진창이니까 율법의 질서라도 회복을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 여자들 입 다물어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게 하나님이 본래 원하는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율법도 안 지켜서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율법의 질서만이라도 지켜보자. 만약에 율법의 질서를 지켜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복종하고 교환의 질서가 좀 잡히면 어떻게 그 다음에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는 관계가 이제 되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무 상황이 엉망진창이니까, 너무 죄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잡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이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비단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가 요즘 주일에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사 드리는 거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본래적인 질서, 본래적인 창조 질서, 본래적인 관계가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죄 짓고 막 회개하고 재물 드리고 이런 관계가 처음에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죄를 짓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더 자꾸 심해지다 보니까 율법을 주시고 제사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뒷부분을 넘어갈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좀 타협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왜 예수님께서 본래의 질서대로 해라 사실 그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앞부분에 하셨던 설교를 보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찾아가서 권고해라 말씀하셨는데 네 아내가 잘못을 했을 때 배우자를 향해서 배우자가 네 마음에 안 들 때 찾아가서 권고해라 아니면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본래 질서대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이혼 질서 서서 주면 안 된다 아내 버리면 안 된다 그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본래 질서로 돌아가라고 해도 못 돌아갑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지만 돕는 배필이 못 돼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게 옳다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대로 못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순종 가능한 정도까지를 주님께서도 먼저 제시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다르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설교하시면서 야 이혼증서 써서 아내 갖다 버리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원래 예수님 뜻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주님께서도 율법보다 조금 높은 수준 정도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9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음행을 하면 버려도 되는구나.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있냐면 어떻게 하면 버려야 될까? 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아, 음행을 하면 버려도 되는구나. 이거는 바리새인들이랑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내 버리지 말라는 거죠. 결혼하고 그 가정을 잘 꾸리고 다른 데 장가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서 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어찌 보면 부정하는 율법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두 번째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세 번째 대화가 10절부터 12절에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내년에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걸 보면 두 종류 기준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도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 창조 질서도 주셨고 율법의 질서도 주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좋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기준 삼는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순종하기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율법의 수준이라도 그 다음 율법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 그런 것들을 기준 삼는다 하더라도 항상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갖고 계실 때대로 창조 질서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늘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행동을 할 때에 배우자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행동할 때에 이 정도 해도 이거는 죄 짓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러면 괜찮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실 때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합당하고 완벽한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를 순종하고 헌신하면 항상 그게 그 수준에서는 늘 버거운 때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일에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면 아 이것으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다 알고 있는 고백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지껏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준 삼고 그렇게 열심히 또 뛰어나가고 다른 박제를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느덧 올해가 다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님 내가 나 자신을 기준 삼거나 내 욕심대로 살려 하거나 그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귀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나 자신의 기준으로 나 자신의 판단으로 그리고 낮은 수준에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동하며 내 욕심을 채우려 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그저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버겨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것이 버겨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내를 돕고 또 내 아내를 섬겨주는 것이 버겨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수준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1년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